이 시간은 김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하나씩 다 가지시고요.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밥 먹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거나 하는 것이 좋으니까 손을 드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이들도 예의는 아니에요. 난 아이들의 이 반응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하니까요. 모든 신자는 개혁교회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OX 문제입니다. 모든 신자는 개혁교회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겁니다. 저 기권이 없으면 좋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 들고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꼭 우익이다 좌익이다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닌데 우편향적이다 좌편향적이라는 말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는 개혁교회 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드려야 됩니다. 규칙은 두 손 다 들면 안 되고요. 그럼 항복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다 이렇게 내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생각해서 1, 2, 3 드십시오. 난 이렇게 봤는데 왼손이 많군요. 틀렸다. 저 그럼 왼손 내리고 오른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오른손이 소수파입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개혁교회 교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손드는 걸로 봐서는 개혁교회 교인에 대해서 어떤 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가 이만큼 있는데 개혁교회 신자는 이쪽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신자는 개혁교회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틀렸다. 약간 주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듯합니다. 다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생각하려면 개혁교회 교인이 뭔가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걸 우리가 그 말로 나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개혁교회 교인이 뭔가? 무엇을 놓고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또 소화도 해야 되니까요. 소화하면서 할 때에는 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는 거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혁교회 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고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학생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 누구 대학생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없으면 옆에서 이렇게 지목하면 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지목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못하고 앉을 수는 있지만 지목하면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예, 누구? 아, 여기 안 했어요? 근데 저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한번 일어나서 개혁교회 교인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 교인은 현상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확한 말은 아니겠죠. 개혁교회 교인의 특징이 뭔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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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왼손 드셨죠? 예, 됐습니다. 원래 왼쪽 드는 손 든 사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근데 앉기 전에 다른 사람 지목하고 앉으실래요? 예, 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마이크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혁된 신학을 토대로 개혁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를 개혁교회
규칙 발언인데요. 개혁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개혁된 신앙에 근거해서 개혁된 교회에서 개혁된 신자로 살아간다니까 설명해야 될 것을 답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건 저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빼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아까 오른손 드셨죠? 왼손 들었어요? 아, 왼손 든 사람 가운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군요. 됐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 한 번 더 지목하고 앉으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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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의 핵심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개혁신자다 그랬는데요. 그 여기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인데요. 남자 세 분만 이야기를 하고 대답만 듣는 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누구 그 여자분들 가운데 누구 한번 지목해 보시겠어요? 예, 두 사람으로부터 이 지목이 됐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개혁 신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개혁인데 약간 전통을 강조하는 쪽의 개혁도 있습니다. 이 개혁파라는 말도 스펙트럼이 다양해가지고요. 개혁 신학인데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것을 붙들면서 삶으로 구현해낸다 할 때에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구현해낸다 할 때에는 현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 주목 안 하고 앉으면 재미없잖아요. 누구든지 한번 또 주목해 보세요. 여자분들 가운데서 주목해 보시죠. 아니죠. 그 교회 창립 멤버들 가운데 어떤 분들 지목해도 좋습니다. 이런 때 그 부모님들 세대에 지목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청소년. 아, 그것도 좋죠. 예, 지목받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예? 그 화살이 두 사람 가운데 꽂혔어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일어나요, 그럼. 역시 청소년다운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바뀌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개혁신앙이 뭔가, 이건 신앙이 뭔가라는 말하고 붙어있는 말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 부분적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이 다 한 부분씩 맞는데요. 만일 저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개혁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라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에 한 단어를 붙이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모든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개혁교회 신자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개혁신앙과 더불어 대비되어 사용하는 것이 복음주의자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어떠고 저쪽 하는 복음에 관한 몇 가지 이것을 강조하니까 복음주의자입니다. 성경의 핵심으로 복음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주의자라 할 때에는 복음적 하면 좋은 말인데요. 주의라는 말이 들으면 좀 안 좋은 말이죠. 복음주의자라고 할 때에는 복음에 관련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이건 복음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 하면은 복음을 포함하되 좁은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의나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니까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마태복음 28장의 대표적일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 66권이 필요 있을까요? 네 페이지짜리 전도지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도 있고 오늘 공부한 수넴 여인 이야기도 사실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믿었던 복음에 대해서 재밌게 하루는 하면서 이야기와 같은 형식으로 써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 부르는 이 시편 찬송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7편 불렀는데요. 그런 시편의 말로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그 웹페이지에 가서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쭉 공부해가는 방식. 이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몇 가지 주제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본문 목사님 딱 읽으면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거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거겠다. 딱 예측이 되잖아요. 복음주의 교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업이니 뭐니 이런 거 붙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말씀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나아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복음주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들이고요.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성경을 전부 가르치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요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을 개혁교회 혹은 개혁교회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다 가르친다니까, 야, 개혁교회 교인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수넴 여인이 섭섭해할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마 좋은 대학 나왔다는 표시도 없는데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교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문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루터 이야기를 해보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95개조 붙였습니다. 95개조 태제를 붙여가지고 명제를 붙여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일조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 질문에 이미 들어있었죠. 한 단어로 하면 회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루터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건 세례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95개제의 일조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는 신자의 회개가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95개조 1조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추동력입니다. 이것하고 대비해서 로마 카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신부에게 가서 1년에 한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다가 신부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 전에는 동전을 넣잖아요. 땡그랑 하면은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의 영혼이 하늘로 뿅 올라간다 이랬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돌이키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인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인데요. 그러한 요점이 우리 생활 전반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가 생활 전체에 나타나잖아요. 죄의 핵심은 자기주장인데, 자기주장하는 것이 생활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상태에도 나타나고 누구하고 논쟁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고 밤잠 자지 않았을 때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성공해가지고 나를 보란듯이 과시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여러 면에서 쫙 나타나죠. 죄의 핵심은 자기주장인데, 자기주장의 생활 전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생활의 모습도 전체에 나타납니다. 만일 개혁교회 신자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개혁교회 신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66권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개혁신앙이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신앙 하면은 전적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적타락이라고 신학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밑에 있는 것은 사람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을 만났을 때 중요한 특징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굉장한 대학자인데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면 사람이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절 한번 보죠. 시편 119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영어로 하면 A, B, C인데요. A로 시작하는 글자, A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8행 쓰고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으로 8행 쓰고 해서 히브리 시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다양한 면을 이야기한 다음에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건 19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묵상했는데 결론은요. 내 아들이 기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내 아들을 찾으소서. 혹은 내가 잘 가르쳤는데 내 학생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그놈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 선생인데 말씀을 잘 가르친 목사인데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를 쓸까? 시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묵상한 다음에 자기의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119편 이야기만 아닙니다. 19편 보죠. 시편 19편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고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꿀과 손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큰 죄과라고 번역한 말은 이 반역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죄의 핵심은 반역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를 가르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시인은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왔을 때 고의로 이것을 어기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생기는 걸 봅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이걸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그 현실도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역죄 지으려는 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19편 마지막에서도 119편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119편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길 잃은 양과 주리하오니 주의 종 찾으소서 그랬죠. 19편에서도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천지만물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은 내가 하나님 말씀 고의로 어기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걸 돌이키는 것이 개혁교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면 이런 마음 상태 가운데 들어가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9편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나 혹은 119편에 대해서 8절씩 나눠가지고 아주 내가 좋은 시를 썼다, 좋은 강의를 했다, 그런 대로 생각이 가서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를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 새롭게 듣는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친 것, 잘 가르쳐서 출판된 것 있으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개혁이 매일 새롭게 되는 역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과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이건 개혁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제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개혁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개혁신앙의 핵심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가르쳤을 때 사람의 반응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자는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고 자기의 죄의 깊음을 알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반역하려는 성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의 깊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개혁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오후에 다른 여러분 또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준비한 강의안으로 가서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이 개혁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하고 비슷하게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요. 우선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신앙 혹은 개혁신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Reformed Faith 혹은 Reformed Theology라는 말입니다. 개혁된 신앙이고 개혁된 신학입니다. Reformed는 수동형이거든요. 수동형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Reformed라는 말은 누가 사용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표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 is to be always reformed by the word and the spirit 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혁신앙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되는 것, 개혁되는 것이 이것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째,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성취된 것을 회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업을 역동적으로 표시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만을 이야기한다면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과 충돌될 것입니다. 개혁신앙과 신학은 전통적인 고백을 회고적으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당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둘째,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신앙의 그 역동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개혁되는 Reformed, 개혁되는 이라는 수동형을 쓴 것은 개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말씀과 성령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용어 검토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이 부적절한 번역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개혁이 수동형으로 사용되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됩니다. 외국 신학 용어에서는 리포미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린 노동운동에서 리포미즘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안 좋은 의미로 계량주의다 할 때 리포미즘이라는 말을 체제 안에서 계량을 시도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은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되어가는 교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의 종교심과 열심을 부추겨서 확산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혁주의라는 말이 굳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개혁파라는 일본식 번역어가 사용되었으나 개혁신앙과 신학을 운동으로 확산하려는 시도와 함께 개혁주의라는 번역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야기인데 틀린 번역어입니다. 개혁주의 하면은 번역이 틀렸고 번역이 틀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리폼드 페이스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이건 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한 실수입니다. 둘째, 개혁주의를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하려고 시도하면서 제시할 모델의 필요성 때문에 개혁주의를 칼빈주의 혹은 신칼빈주의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원래는 역사적 성취의 결과라기보다는 과업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운동으로 확산하려 할 때에는 역사적 모델이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한국에 제시된 개혁주의는 16세기의 칼빈주의 혹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신칼빈주의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신칼빈주의를 할 때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수상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칼빈의 교류 가운데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이 한 것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부족한 것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조금 부족한 것이 다음 세대에는 틀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카이퍼를 읽다 보면은 그 시대에는 이해할 만한데 그 다음 세대에는 틀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모델로 삼는 겁니다. 카이퍼가 기독교인 목사였는데 그는 수상도 했고 또 화란 자유대라는 대학도 세웠고 반혁명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었고 그리고 뭐 헤라우트라든지 스탠다르트라든지 그런 일간지나 주간지 잡지도 만들었고 저널리스트로서도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면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델로 삼고 카이퍼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개혁주의로 운동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리폼드라는 것을 매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돼야 한다. 이것을 떠나서 네덜란드라는 역사적인 데에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부과하려는 겁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교인으로 수상으로 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을 때는 네덜란드의 90%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가 국교고 90%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가능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이제 몇 가지 슬로건을 놓고 내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개혁신앙을 칼빈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칼빈주의라는 말은 이 루터파나 이런 데서 한 말입니다. 루터의 후계자들은 루터를 좀 더 철저히 따르면서 루터파가 되었는데요.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의 교훈을 중요하게 따르지만 칼빈주의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아갔지 멈추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나 다른 데에서 야 니네가 개혁파면 라고 하면은 모든 걸 포함하는 것 같잖아요. 모든 신자는 개혁신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칼빈파라고 해라. 밖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칼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칼빈의 원전을 읽고 그래야 되지만 칼빈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은 칼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건 칼빈의 의도와도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오히려 루터파나 이런 사람들이 칼빈파라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인 셈이 되니까 그건 좋은 것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처럼 칼빈주의라는 것이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칼빈주의자로 자처해야 된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칼빈을 잘 읽은 경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혁신앙은 칼빈에게 멈춰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로는 개혁신앙을 예정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덜 그러지만 이제 50대 좀 넘거나 이러신 분들은 보수적인 교회 안에 살았을 때 나는 그 예정론 믿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런 관심은 덜한 것 같아요. 개혁신앙의 핵심을 예정론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그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정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성경에서 예정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요. 상권 마지막에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썼지 어떤 틀로서 신학 전체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4번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80년대 상황에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이제 광주 민주항쟁과 함께 이제 80년대가 시작하고 그때 대학 들어가서 광주 사태 비디오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적 유물론이나 이런 데로 세례가 되어가지고 세례받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갈 길이 없습니다. 추릇한 냄새가 쫙 깔린 대학 가려면 그야말로 울지 않고는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요. 추릇한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 제 경험 이야기인데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기독교인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뭔가? 마르크시스트적인 그런 관점에 대응해서 기독교인이 세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을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찾기도 하고 그런 추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카이퍼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 인구가 기독교인인 그 나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카이퍼의 신학체계나 혹은 그가 이룬 문화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놓고 그걸 개혁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역시 이룬 결과물을 개혁신앙으로 생각하고 이걸 이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가 다르면 그 꽃도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우리나라 갖다 놓으면 다르거든요. 토양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것을 놓친 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훨씬 더 과격한 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과격한 대로 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혁신앙의 요점은 아닙니다. 개혁신앙의 요점은 다섯 번째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죠.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건 누가 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멋있는 말이어가지고 이건 칼빈 했으리라 생각하고 레퍼런스를 쭉 찾아가면서 읽어봤는데 칼빈에게서 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 해서 그냥 회자되어가지고 쓰인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씀이 뭘까요? 이건 사지선 대응으로 한번 해볼까요? 말씀. 첫째,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설한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것들. 그리고 셋째, 신앙 고백서는 좀 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조직신학 체계.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1번 성경, 2번 신조, 3번 신학체계, 4번 설교. 그렇게 하면은 너그나고 눈 마주쳤어. 너 몇 번 고르고 싶냐? 1번 성경. 초등학생이 할 만한 대답이야. 그 말은 1번 하면 너무 좀 뻔하다는 생각 안 드냐? 그치? 이건 이렇게 살짝 하는 그런 거야. 너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사지선다양에서 이 답을 골라내는 걸 좀 체득을 할 텐데 아직 그런 훈련을 좀 안 받은 사람답게 1번이라고 순진하게 됐어. 그것도 좋은 답이야. 근데 내가 물어보는 의도하고는 조금 달라. 다른 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들어봐. 몇 번일까요? 1번 성경, 2번 신앙고백, 3번 신학체계, 4번 설교.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요. 1, 2, 3, 4 해서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다 괜찮습니다. 아까 왼손 들었던 분은 왼손으로 해도 좋고요. 오른손 분은 오른손으로 해도 좋고. 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계속 들고 계셔보세요. 예, 1도 있고, 예, 4도 있고, 4, 지금 4, 1, 2, 2, 1, 예, 3은 없군요. 3은 없고 됐습니다. 약간 이건 중복이 되는데요. 이 말에서 사용한 것은 4번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하면은 이건 목사의 설교 이외에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소명받은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이니 불링어라는 사람이 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목사의 설교를 개혁의 핵심으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신선하게 흘러나오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면은 이것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매우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흡족함을 얻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뿌리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바뀌니까 매일 개혁되니까 내가 개혁교회 신자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개혁신앙과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사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 모든 활동의 기본에는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면은 이것으로 신자는 개혁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자라는 건 별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개혁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분하게 받는 교회가 개혁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도 뭐 그냥 책 택하면 쭉 가르치고 주일 오후에는 늘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이 어떤 외국의 개혁교회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하려고 하던 교회에서 온 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방 사람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서로 교회가 나뉘고 분열 개혁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책도 읽고 번역도 하고 막 계속 굉장히 했죠. 그러다가 자기들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흩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 대전까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잘 배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나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냐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건 이건 혼인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서로 알아가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면서 하이델베르크 여론답을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다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공부 성찬 참여하기 전에 질문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손님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이렇게 내고 당회 허락을 받아서 이 참여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성찬 참여하려면 나하고 목사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참여하자 그랬는데 참여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두 분 언제 부부 사이가 제일 좋아요? 제가 아무런 거 딱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좋냐고 나쁘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목사님한테 갑자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일 찬양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아, 주일 저녁이 남편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시냐고 됐다고 그럼 성찬에 참여하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뭐 성자로 바뀌었겠습니까? 똑같죠. 뭐 그 남자가 직장도 좀 변변찮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로서는 살림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남편인데도 좋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들고 나면은 실질이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전 교회에서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외국 개혁교회 모델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는 이 모델에서 틀렸으니까 틀렸고 저 교회는 저기에서 틀렸고 교회 안에서도 아 우리 목사님은 여기 있는 대로 안 하네 목사님 틀렸고 장로님 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도 맨날 이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나의 깊은 죄를 깨우쳐 주셨다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참 이 삶의 의미를 새로 예배드리면서 발견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런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죠. 왼손 오른손 드는 건데요. 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왼손 들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모든 신자는 개혁교회 교인이 되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별다르게 별종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장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개혁교회이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쳤을 때 핵심은 내가 길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이델베르 교회 문답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8문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가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신자의 회개가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종교계획의 추동력입니다. 그걸 놓치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듯 사변적이 되거나 체계가 되거나 어떤 과거의 어떤 결과에 집착한다면, 그러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개혁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가 되고요, 모든 신자는 개혁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다 가르치는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재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교회를 어떤 특수한 거, 어떤 신조를 잘 하는 거, 기독교 학교를 하는 거, 기독교 정당을 하는 거, 이런 몇 가지로 모델에 집착해 놓으면 이건 내가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 형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운동해가지고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속한 자로서, 루터의 후계자로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에도 부합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쭉 가면은 개혁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만큼 하고요.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짓궂게 질문들을 많이 했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하면 저도 좀 짓궂은 질문들을 좀 몇 개 받아야 여러분들 좀 돌아가시면서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얌전한 질문 말고요, 좀 다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지금 2시 20분인데 2시 30분, 35분 뭐 이 정도까지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뒤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이만큼 하려 하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저에게 의해서 강제로 대답하게 되었던 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줬습니다. 예.
그 개혁 교회라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요. 그 저희가 근데 실제적인 세상에서 살 때는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 같은 개혁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교회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교회에 사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혁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은 제가 이걸 그 질문에 대해서 5분 답할 수도 있고 10분 답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질문 있으면 5분 하겠죠? 질문을 좀 받아놓고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주일 낯설교도 듣고 또 오늘 특강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배운 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라고 배웠는데,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런 어떤 지도자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서 사회의 어떤 우리가 변혁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하셨었는데 물론 그런 운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었을 때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에 마땅히 또 싸워야 된다 이렇게 카뱅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균형점을 잡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나 또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돼서
예.
예,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 5번 하시다가
예.
손가락을 4번이 답이다 얘기하시고 살짝 조육신학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걸 하고 약간 핀트를 약간 벗어나셔가지고 설교로 빠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그 부분을 답이 몇 번이냐 물으시고 했으면은 서두는 긴데 그 상 넘어가셔가지고 좀 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뭐 신학 교단도 많고 신학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예. 첨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셋이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그 넷이라는 숫자도 좋을 수가 있는데 세 개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다들 좋습니다. 우선 그 교회의 개혁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나아가는 것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그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라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로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따르면 참교회, 거짓교회 나누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순수한 교회, 덜 순수한 교회 그렇게 나누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속한 교회를 알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과 어떤 점에서 갖고 다른지에 대해서 이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 해야 될까 이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는 마음이 넓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니까 이 교회만 갖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그 무시하고 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마음이 넓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넓어가지고 이 영 다른 사람하고도 어떤 데에서 사안별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 가운데 좋은 것이 있는데 교회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한 가운데 참된 신자가 있거든요. 개혁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개혁된 신자가 있거든요. 그건 친구로 대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료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 강요 읽으신 분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기독교 강요 사건을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거짓교회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의하여 구원받은 신자가 있다 하면서 카톨릭 안에 있는 거짓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자의 마음입니다. 개혁신자는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도 뜨끈뜨끈하고요. 그리고 행동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달라도 다른 것은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체를 하려니까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 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다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그 큰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라는 것은 제가 뭐 5분에 대답하면은 가짜겠죠. 5분에 그 문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칼빈 선생이 이야기를 할 때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계명 설명을 하면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건 가장 가까운 권위, 가장 순복하기 쉬운 권위, 즉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위에 있는 다른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권위, 이 교훈 자체가 저항권의 근거가 됩니다.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답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 때문에 동시에 칼빈 선생님은 저항권을 이야기할 때 하급관리의 저항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급관리가 위에서 명령을 지키는데 관리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이거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겁니다. 안에서 너 그 상사의 말 안 지켰으니까 감옥 가면은 감옥은 갑니다. 어떤 걸 시행하라 했는데 그 군인이 총을 부여받은 건 국민을 보호하라는 건데 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군대의 목적을 어긋나는 겁니다. 안 쏜 것으로 말미암아 영창에 가면 영창에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 칼빈의 저항권에서 현실적인 주목해야 될 점이고 그냥 원칙을 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주신 그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굉장한 현실성이 있죠.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개혁교회 장로가 교황을 체크메이트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했다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장기판에서 조리 왕을 잡은 것도 같은 겁니다. 교회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직분인데요. 목사가 있고 목사의 설교를 감독할 장로가 있습니다. 이 장로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목사님 이 본문은 본문의 뜻과 어긋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과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장로가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개혁교회 신자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풍성하거든요.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목사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대독하면서 교회를 끌어나가는 겁니다. 이 장로 했더니 다른 장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적어도 이 마을 전체를 없애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손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우리 세대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 하면은 그냥 누가 해서 꼽기만 해도 다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왕조의 멘탈리티가 있는 문화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와 그래서 왕조의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왕조의 멘탈리티가 있는 나라에서 개혁교회로 서서 간다. 이건 지난한 일입니다. 이 우리의 심성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크게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모델을 가지고 할 때에는 조금 그 점에서 우려가 안 맞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개혁 신앙을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 성경 그다음에 신앙 고백 신학 그다음에 설교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 신학에 대해서 덜 이야기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신학에 대한 큰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은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학에 대해 신학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한 건 19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이 어떤 시스테매틱 디얼로지, 조직 신학을 해가지고 탁탁탁 체계를 취한 거 있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소명, 중생, 회개 쭉 하면서 가는 이런 식의 체계를 취한 것도 17세기, 18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개혁신학 혹은 개혁신학 체계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칼빈하고도 다르고요. 이건 17세기 이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은 인과율로 해가지고 착착착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사회체계도 그렇고요. 신학체계도 그렇고 그 당시에 건물 양식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고의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건축 양식입니다. 17세기, 18세기 건축 양식 보면은 이렇게 좌우 대칭이 엄밀하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이야기 하더라도 유기해서 양쪽으로 똑같이 좌우 대칭 해가지고 선을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항하는 개혁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칼빈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후대의 개혁주의자들이 어떤 엄밀한 신학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개혁신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yes and no입니다. yes라는 건 그건 그 당시의 말법입니다. 그 당시의 말법이니까 말법이고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니까 그걸 써야 됩니다. no라고 하는 건 요즘 건물 양식 보십시오. 다들 요즘 삐뚤어졌잖아요. 이 건축상 받는 것들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좀 불안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편안하신가요? 좀 삐뚤어진 이상한 건물 같은데 그거 들어가면 좀 편안하잖아요. 요즘 사고체계의 사람들 사고방식도 포스트 모던한 이 시대에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옷 입는 방식, 사고하는 것들이 좀씩 삐뚤어졌습니다. 근데 삐뚤어지게 지은 건물이 틀리냐 하면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좌우 정확하게 대칭으로 하면은 맞는 것 같아도요, 오히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은 총, 특별은 총, 이걸 좌우로 딱 나눠 놓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은 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반의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나눠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컴퓨터 디자인 하더라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어떤 유통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중간 거점들에서 쫙 하는 것하고 옛날은 위에서 탑다운하고 쫙 이렇게 갔잖아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고 생각 자체가 바뀌었고 사람들 현상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떠한 말법으로 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 풍요롭게 할 건가? 이건 굉장한 숙제인데 그 점에서 저는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개혁신학이라 해서 잘 갖춰진 체계로 이야기하는 건 결과고 또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쓰셨지만 지금 그 말 하면은 요즘 그 스마트폰 해가지고 딱 부팅 안 되면 치우잖아요. 그 이걸 이야기해 서론을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용어와 체계와 시스템을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책 주면은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봅니다.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이 달라진 세상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을 해야 될 건가?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제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개혁신학은 아니다. 이제 그 지점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조금 묵직한 이야기에서 그런지 그 아니면 전심을 드신 효과가 나서 그러는지 눈이 조금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끝내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현상교회 16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개혁교회로 서서 나아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저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저희가 개혁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교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높고 크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일하는 강도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히 받고 교회의 모습을 직분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